아멘. 예배 드릴 때 가능한 마스크를 합시다. 저는 마스크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이왕이면 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고요. 2m. 예. 각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서로가 좀 더 주의를 하고 서로가 좀 그랬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뭐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또 이걸 통해서 노약자들이 또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것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 3절 말씀, 15장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요즘에 그 신학교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준비를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책을 봐도 야 이거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보는 각도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방향들을 흐트러놓는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 이상하게 분주해요. 분주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게 있냐면 계속 말씀의 머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뭐 또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최고로 깊게 읽을 수 있는 비밀은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은 강단에 서는 일이야. 그래서 야 이거 이 비밀들을 알까 싶기도 하고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설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기회 이번 주 주일날 딱 끝나면 그때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그 일반 교회 월요일날 교역자가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딱 쉬고 그때부터 다음 주일까지 메시지가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20대 초반에 한참 게임하고 뭐 막 그럴 시기에 막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그런 고문들이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가득한 것 같던 얼굴은 창백해 보이고, 뭔가 수심이 가득하고, 지난 밤을 새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서 뭔가 크게 쏟아놓을 것 같은데, 반응을 심상치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항상 우리 반복되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너는 저에겐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커서 꼭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저는 강단에서 목회자만 말씀을 꼭 전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주시면 충분히 기회를 드리기도 할 거고 또 선교사 교역자분들은 이제 멀지 않아서 자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함께 갖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런 생각들을 아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이전에 강단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서로가 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은 사실 아브라함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주중 성경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창조 얘기가 나와요. 창조. 뭐 창조를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왕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 자녀로 언약을 받을 만큼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큼의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게 창조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간들의 죄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죠. 그 죄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있냐면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불순종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신약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아담과 하와 자식들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불순종이었어요. 아담이 누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은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 예를 들면 끔찍한 일이지만 뭐 도훈이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현실감 있게 말한다면 저기 있는 철수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말을 하면 뭐 형제가 누가 있을까요? 뭐 장계찬 집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형제가 있는 집에 말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느냐?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걸 보게 되면, 노아 한 사람 이외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듯한 느낌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런 그 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가 노아를 제한 나머지는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쵸? 근데 놀랍게도 노아에게 준 언약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일이에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성경에서 생각해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많은 죄가 관영함 속에서 노아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높게 쌓은들 얼마나 쌓겠습니까? 이번에 신학교 때 보는 구약 서베이 때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벨탑의 평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얘기. 또 노아의 자식을 보게 되면 누가 있을까요? 자녀가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등장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인가를 보게 되면 셈 설명, 함 설명, 야벳 설명이 아니라 야벳 설명, 함 설명, 셈 설명 그래요. 이것도 궁금해. 왜 굳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장남 둘째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 둘째 이렇게 장남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있어요. 실제 셈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데라라는 사람 나오고 데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걸 보면서, 이게, 죄 모습 다음에 곧장 인물이 나와요, 인물. 뭐, 죄 사이에 인물로 넘어갈 때 큰 갭이 있어 보이지만 약간의 연결 고리가 있다라면 그 고리는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의 족보를 보다 보면은 데라가 등장하고 데라 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창세기 10장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죄를 다룬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죄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글을 쓰는데 목표가 목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려 아브라함 얘기가 말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네 명의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가 14장 정도 요셉이 한 14장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에서 50장 내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뭐 글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 얘기가 이렇게 많아야 될까? 굳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면서 뭐 그냥 시간이 가서 나서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왜냐면 신학생들을 좀 도와야 되니까 그냥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신학교에서 전달하려면 성경을 좀 보는 각도에서 어쨌든 모세라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모세가 성경을 쓸 때 모세는 아브라함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쓸 때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강조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 아들 요셉, 요셉이 넘어가면서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이 1445년도에 했다고 그래요. BC. 그러니까 이때 갈 때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를 가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해져요. 근데 저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천몇 년도에 완성이 됐다는 등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광야를 40년 동안 가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의 많은 그 비밀들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렇게 믿는 믿음이 많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가 가.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와있는 이런 문법 구조는 7세기에 나온 내용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은 11세기에 나온 건데 어떻게 이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유행했던 문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그때 이후에 그 시점에 성경에 쓰여졌다라고 말한 신학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린 그 가운데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이전에 주여 오심 재림 이런 거 이전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특별 계시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믿는 믿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광야를 가면서 출애굽을 하게 된 70명으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400년 뒤에 200만 명이 됐어요.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맞아요. 보세요. 이 바벨탑 이름을 알리자. 그렇죠? 계속 이런 시도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은혜가 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보다는 자신이에요. 그리고 계속 어떤 말씀만 합니까? 땅에 충만해라. 예를 들면 성경 한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한 얘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거 익히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사실 노아에게도 그 언약을 똑같이 준 거예요. 기본적 언약이 뭐냐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지지 말자. 이 얘기는 셈, 함, 야벳 이 후손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후손들이 멀리 퍼져 살게 된 거예요. 퍼져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계속 언약 가운데 불순종하고 언약 가운데 대적하고 언약을 계속 부인하면서 있는 모습들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죄가 계속 심각화되고 죄가 계속 확장되고 죄가 계속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는요 커지게 돼 있어요. 죄가. 거짓말이 몰랐습니까? 거짓말 안 해보셨죠? 거짓말 해보게 되면요 이말 가리려고 또 이 말을 하게 되고 이 말과 이 말을 연결하려고 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말이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는 아, 죄의 이야기는 끝인 줄 알아요. 창세기가 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 시점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를 잠깐 다루고 죄 문제를 꽤 많이 다뤄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과와의 불순종,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살해 사건, 노아시대 때 죄의 관영함, 바벨탑에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중에 그렇죠? 쭉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볼까요? 한번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9장인가요? 10장 1절부터 보면요. 노아의 가정을 잠깐 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곡이 나오네요. 마곡역 있죠.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처음 보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이 쭉 나와요. 6절에서 함의 아들은 쭉 나와 있죠. 21절에 셈은 하면서 보통은 셈, 함, 야벳인데 야벳, 함, 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 1절 가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는 뭐 토익도 필요 없고 토픽도 필요 없는지 그냥 언어가 한 개니까 그렇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앞에 내용과 비슷해요. 그렇죠? 4절 말씀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땅에 충만하란 그 언약을 계속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이 갑자기 족보가 10장에는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넘어와서 셈의 족보가 쭉 나와요. 쭉 넘어와 26절 말씀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되게 이런 익은 인물들이죠.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 나왔냐? 죄가 계속 커지고 죄가 계속 온 땅을 장악하고 죄가 계속 가득해지는 장면들이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론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통해서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좀 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 3절 같이 1,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하냐면 이 내용을 좀 지우고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랍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면 그에게 언약, 약속을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약속의 특징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 그리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임을 1절, 2절, 3절에서 쭉 말씀을 쓰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창한들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언약 주시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좀 넘어가서 15장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죄송합니다. 17장 5절 말씀 보니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그렇죠?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죠. 또 쭉 내려가면요. 18장 말씀. 18장 말씀.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또 뭘 약속하느냐?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런 약을 또 주십니다. 총 넘어가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크게 번성할 것을. 그렇죠? 크게 번성할 것을 뭐 잠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실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대략적인 약속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15장 2절 말씀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15장 2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인데요.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면 이게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어떠냐면 무자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있는 적인 문제죠. 또 그 밑에 말씀을 보면 15장 3절입니까? 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씨를, 자손을 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저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준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확고해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실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그 언약들을 수용할 수가 있냔 말이야. 그 언약들을 아멘이라고 받아치냔 말이야. 이런 고민들을, 이런 갈등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분도, 얘도, 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 그 가운데 현실과 언약의 그 괴리감 속에서 수 없는 괴로움과 수 없는 난처함과 수 없는 영적인 데미지와 수 없는 어떤 자기 비하와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게 되었어요. 약속이나 하지 마시지. 약속이나 어마어마하게 주시지나 마시지. 아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든 산 위에서 만들게 한 이것조차도 뭔가가 우리가 한글로 그냥 한 문장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노아 입장에서 얼마나 속으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이런 뻘건 대낮에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날 것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는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이랄지 여건이랄지 또 주변적인 분위기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살아있는 이상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눈이 어둡도록 계속 가리울 것이에요. 가리우는 방법이 뭐냐? 이 괴리감 속에서 계속 갈등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겐 특별히 사회복지하는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 저서 하는 교회도 아니고 제주도에 몇 개, 뭐 울릉도, 독도, 연평도에 몇 개 펜션을 지어놓고 교인들을 힐링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밥을 퍼주고 김장해주는, 된장해주는 뭐 그런 장담 가지고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겐 뭘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그리스도 목적적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딱 방향을 정해두고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여 오시는 그날이 물리적으로 가까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죽음 이후에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확신들이 저 속에 다 있어요.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너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을 만큼 삶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코로나가 와서 복잡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 각자 개개인들이 주신 언약과 그런 현실 속에서 맞부딪히는 그런 많은 현실 속에서 그 언약을 아멘하고 수용하고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끝을 바라보고 뛰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현실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길 나가야 되는데 이 앞이 문제라고, 이 앞이.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라고, 여기가. 성도님들 만나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성도님들을 만나기가 무서워요. 왜냐면, 아니, 어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속이 다 시끄럽고, 어쩜 그렇게 다 아프고, 어쩜 그렇게 다들 복잡하고,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쩜 그렇게 보인들 말하는 것도 다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을 들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걸어나간다. 야, 그 교회가 사단의 방해가 없고, 그냥 일반 교회처럼 쭉 순탄하게 순항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가 그냥 큽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냥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어미가 돼보고 애비가 돼보면 그게 보이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현실 문제가 많고 어쩜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밖에 또 안 보이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죄의 얘기가 막 나온 다음에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야. 이 이야기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사람들 너희들이 창조주를 기억해. 모세도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물어요. 하나님 바로가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묻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야. 야,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까 말할 정도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사실은 왕궁을 나왔던 인물한테 왕궁을 또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들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강대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아니, 자식을 준다며 말씀하시라고요. 자식을. 내게 새끼가 없다고요. 내게 씨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반문을 하는 거야. 모세도 그렇습니다. 내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하다는 말은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입이 둔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씨를 안 줬잖아요. 그래 놓고 씨를 준다며 말씀하셔야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게 되면 참 답답했겠다. 그 당시에요, 이사한다는 거는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저 지역 가려면 보통 강을 건넌다. 거의 죽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죽는 생각. 우리 평생 마포대교 쉽게 건너지만 이 당시에 강 건넌다는 얘기는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딴 지역 간다는 얘기는 죽는 거예요. 왜? 그 부족들이 이 부족을 수용치 않아요. 왜? 그 좁은 공간에 와서 꼽사리 끼워 살려면 그거 두겠습니까? 가면 안 두지? 그런 것처럼 그 텃세 정도가 아니라 전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불안정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래요. 지시할 땅. 무슨 땅이라고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지시한 땅도 아니고 아직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이사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상해요. 왜요? 이사 갈 곳 안 정해놓고 지금 집을 뺐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갈지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가 그와 같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알고 갑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게 주신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신 거구나라고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전에 근본적인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이런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계속 이런 사람 말한다고 여러분 그 연세 많은 분 이해하실 거예요. 남편이 내 맘 같냐고요. 남편이. 아내가 내 맘 같냐고요. 내 맘 같은 사람은 현상호밖에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 이게요. 아니 부부끼리도 가면 갈수록 아, 안 맞아. 이 생각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정상일 정도로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취미생활로 모여도 갈등할 건데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이 앞에 있는 1년 뒤에 있는 목표도 아닌 전 인생을 통해서 가야 될 저 끝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있고 믿음을 드리고 있냐.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냔 말이에요. 아니 새끼를 주셔야지. 아니 무자한 상태에서 이게 꿈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모세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한숨을 쉬냐 누가. 예, 빨리 생각하겠습니다. 한숨을 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가나안 가는 것도요. 굉장히 그 후에 예를 들면 몇 장이었지 그게? 가나안 가는 것도 한참 이후에 그 가나안 가게 된다는 것을 실제 알게 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볼 건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갑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쭉 있죠. 이게 다 대부분 가나안 지역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빈집이 아니라 빈땅이 아니라 수많은 족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 땅이라고 여기고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알았어. 어디 갈지를. 갈지 알았는데 그냥 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준비된 땅이 아니라 그들과 뭔가가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알아도 문제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땅을 주셨는데 막상 그 땅이 소유주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니까 좀 넘어갑시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가나안에서 나그네까지 있던 그 나그네처럼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땅에 실제 빈 땅이 아니고 준비된 땅이 아니고 내가 입주만 하면 된 땅이 아니라 실제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가 주여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당세복의 이런 삶들이 사실은 그냥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당세복이 뭐지? 이럴 때도 문제지만 문제란 얘기는 그만큼 믿음을 드리면서 싸워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딱 안다 하더라도 알면 믿음을 드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홍해를 건너고도 그 앞에서 짐을 끌고 짐을 싸고 앞에서 아이들을 업고 낙타를 끌고 양떼를 몰던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오싹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싹한 이야기. 이게 믿음을 드린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딱 하면 입장권 딱 사면 그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뭐가 맞다 틀다 이런 거에 전에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근본적인 믿음. 저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으면 이 믿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너무 간단한 김장하는 우리 교회 방향의 김장이야. 그걸 할지라도 실제 그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장 하나 가지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여전도에 싸워가지고 김장 때문에 많이 봤어요. 헤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못 보셨나요? 장당 보다가 싸우는 게 봤고요. 매주 쓰다가 싸워서 나간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물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그 언약, 재림을 바라보면서 당대 세계복음을 살면 살아낼 때 왜 갈등이 없겠냐고요. 왜 문제가 없겠냐고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니까 그에게 줬던 언약과 그의 현실은 맞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힌트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감과 우리에게 주는 어떤 깨닫게 하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왕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이랑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 이전에요, 에녹이랄지 노아 같은 사람도 되게 의인이었어요. 되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먼저 세우냐? 아브라함을 택한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운 그 방식대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4장 13절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로마서 4장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그 인물을 딱 세우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가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있고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장권이 아니야. 딱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여기서 저 끝까지 진행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16절인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알미나 이론 가지고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성경 내용이 그리스도 목적적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언약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 달 동안 교회에서 공수는 모으지 않았어요? 물으셨나요?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으셨나요? 푹 쉬셨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갖도록 환경과 여건은 조성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싸우는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다 할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에 스멀스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밭에 몇 개 씨를 심었어요. 늘 저 밭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돌짝밭인데 옥토가 돼가고 있습니다. 옥토가 합당한 밭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씨도 안 돌보면 씨가 어느 날 마르고 어느 날 타버리고 막 그래요. 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드리는 삶이 그 순종함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자가 믿음을 드리면서 살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했다. 창세기를 그들에게 문서로 주진 않았을 거예요. 쓰게 하신 것들을 낭독한다랄지 그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 당시 하도 고대 사회니까 뭐 파피루스는 아니겠지만 양피지 이런 데다가 그 당시 있던 문자로 썼겠죠. 이렇게 그런 문서가 많아요. 그 당시 문서가 글자가 어떤 채며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분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고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첫 번째 하나님이 방법대로 그를 구원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믿음을 드리면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요. 바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바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안 했냐? 불신앙했어요. 불신앙했는데 왜 그를 의롭게 여기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한 샘플, 구원한 일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좀 내려가세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대.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냐? 아니요. 계속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강대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까지 했지만 부부끼리 의견이 일치해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100세가 돼서야 25년간을 다루어 보시고 100세가 돼서야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자녀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믿음을 다뤄보실 거예요. 히브리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버린 자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안하고 너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믿음 잘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문제 없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인간 아담, 그 자식들 가인 아벨 문제가 없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또한 문제 가운데 계속 그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거의 AD 60년경에 쓰였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시차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창세기를 봤을 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겠냔 말이에요. 창세기 때는 창세기 때 맞게 그들에게 맞는 계시를 주셨을 것이고 이미 바울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하심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 시대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말씀 뭐하러 읽어요? 아니 말씀이 뭐하러 있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받을 것이 아니면 말씀 뭐하러 읽냐고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모가 되어지지 않고 맞다라고 아멘이 안 되어진다? 조금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사이드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는 믿음 속에 계속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 순종함이에요.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시대 때 다 불순종한 거예요. 바벨탑 말씀 자체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식을 준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아니 전 세계를 줬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별같이 많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현실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넘는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일반교보다 못한 거예요. 아니 일반교는 고사하고 그래도 지금 믿는 초신자보다 못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다 믿음이 그렇게 파도를 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함은요 순종하자가 아니라 순종할 이유가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살아와서 잘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믿음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넘어가서 우리 히브리서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그 아래 구절 보면요.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곧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나와 있죠.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범죄하였지만 보세요. 너희가 범죄한 가운데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너희를 건졌다.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건졌다.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선택하셔갖고 믿음이 발현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과 사건과 많은 사고와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물으시는 가운데 생겨지는 고백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세요. 아우 재수 없어. 아우 팔자가 이게 재수 없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야 돼요. 계획 묻지 않고 푸념하기 시작해보세요. 지난주 목사님의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쓰라린 뿌리, 쓴 뿌리가 나온다는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은혜가 왜 적어집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행위만 있지 말씀과 말씀이 나는 관련이 있으려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순종함이 우리에게 현실과 언약이 충돌할 때 현실이 언약보다 크게 보일 때 대부분 그렇지만 언약이 너무 작게 보이고 내가 너무 작게 보이고 현실이 너무 버거울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지 아니? 이렇게 믿었어. 어디까지 드리냐? 자식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게 되죠. 기껏 이런 상황에 주셔놓고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거나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킥킥대고 부부끼리 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애주신데 이미 애가 끊겼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언약을 주시니 이 이야기는요. 현실 속에서 막연한 망상적인 신비한 믿음 가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주의 교회에서 믿음을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요. 믿음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자가 믿음이 사라지면요. 인생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안 보여. 눈이 난시가 노안이 온 게 어떤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봤는데 뭔가가 막막해. 막연해.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아니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울 때 많은 걸 계획도 하고 돌파구를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무슨 당대세계 복음화요. 그렇죠?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표현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작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당대세계 복음화 삶을 살면서 기도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냔 말이야. 아, 난 뭐 건강하니까 자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죠. 저 그 강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두려울 줄 아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 길을 갑니까? 그렇죠? 애들처럼 이런저런 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믿음을 이건 누구 한두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모든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우리가 대부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이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따지기 좋아하고 앞뒤에 짝 맞춰갖고 안 맞으면 머뭇거리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계속 순종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순종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주의 은혜가 있는데 순종함이 없겠냔 말이야. 순종 없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랄지 지배했지만 거부한다랄지 외면한다랄지 여러분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일세를 다 불러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거로 다 불러가세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냐라고 말할 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깊고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가면서 믿음을 드리고 인도받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 질척거리면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인생 긴 것 같죠? 저도 이제 인생이 많이 남아요. 50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게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휙 지나갑니다. 뭐 몰두하고 머리 숙이고 들면 10년 가고 제가 옆에 벗다가 제자리에 오면 10년 가고 밥 몇 개 안 먹은 것 같은데 10년 가고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 광야를 가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아브라함 이야기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던 그 광야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것처럼 당대 세계복음화 주 재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내용 전한지 모르겠지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얻으시고 힘얻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힘얻으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촉촉한 그런 영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거리에 있는 돌멩이처럼 바삭바삭 마르면요 그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가는 교회예요.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해가 가요. 교회 쉬고 쉬러 오는데 쉴 수가 없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왜냐면 직장 복잡하고 생활 복잡하고 막 그냥 경제가 복잡하고 좀 그냥 쉬고 싶은데 막 교회에서 막 또 칼날산 말씀이 막 떨어지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편안한 교회 가면 만족하겠죠. 근데 진짜 복음이 뭐냔 말이야. 그냥 어중간하게 교회와 불교 사이에 걸쳐있는 어떤 것처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보이면 참 적지 않은 문제가 인생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렀음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광야를 갔던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상고되어지고 내용이 깨달아지고 아 맞구나라고 또 인정이 되어지고 또 그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계속 추스리시고 그렇죠? 계속 경계하시고 계속 믿음이 떨어졌지 않은지 체크하시고 돌아보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